같이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 그리고 주님이 부활해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 이러한 날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 감사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주님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무엘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사무엘이 그 태어났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 또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의 이제 이름과 또 그 이제 사무엘에 대한 배경이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의 그 이제 본격적인 그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몇 시간 동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 좀 뒤에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한 15장 정도 카피했는데 좀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앞으로 이제 이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프린트를 보시면 사무엘이 이제 그 레위인이면서도 나사르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 그에 대해서, 또 대원자로 세워지고 또 중보자이고 또 제사장, 재판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국의 기초를 세운 것에 대해서, 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했던 것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 또 죽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마 그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그 실로의 성막에서 이제 자랐고, 실로에서 재판관으로 세워졌다라고 사무엘상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삶을 이제 좀 간단하게 보면,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재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나옵니다. 또 이제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 에크론과 가드를 회복시켰다, 이렇게 이제 7장 7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거점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은 이제 라마에서 태어났었죠. 그래서 태어났는데 이제 매년 동안 이제 매년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재판했다라고 7장 1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일 중에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결국은 이제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 라마에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이 사무엘의 삶을 좀 살펴봤고요. 사무엘이 여러분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준 걸 보면 레위인이었고 또 나사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을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나사르 사람이라는 나사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고, 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사르 사람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죠. 이제 이 개역 성경은 나시린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나사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나중에 예전에도 한번 우리 박노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기 때문에 나사르에 대해서 아마 좀 깊이 들어 공부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이 사무엘의 삶을 이해하고 또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볼 때 나사르에 대한 부분을, 나사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좀 보고자 하는 건데요. 나사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르, 나실.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나사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정의한 걸 보면, 그 율법 아래에서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나 모든 종류의 포도 생산물을 섭취하지 않기로 서원한 남자나 여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사전을 보니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이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이제 특징을 좀 보기 전에 사무엘에 대해서 먼저 보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엄마의 이 간절한 엄마 한나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이제 이 태어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서원하여 이르되 오 만군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정에게 산의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토록 그를 죽게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의 서원으로 이제 나사르 사람 나실인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두고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세요? 혹시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요 문구를 잘 볼 때 삼손이 생각났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의 나실인이 나와요. 나사르인이.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누구죠? 첫 번째가 삼손. 두 번째가 이제 이 사무엘, 세 번째가 신약에 와서 이제 침례자 요한 이렇게 물론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바울도 잠깐 그 서원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요 한나가 고백한 내용이 이제 삼손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해줬던 그 내용하고 비슷해요. 상당히. 그래서 그 사사기서 13장 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지니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사르 사람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니라. 마노아의 아내도 수태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수태고지라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근데 이 아이는 나사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나도 아이 못 낳았잖아요. 못 낳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하여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이게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마노아의 아내도 아이를 못 낳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하게 그 잉태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한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아내를 기억하셔서 이렇게 아이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아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이게 이제 한나가 기도할 때 아마 마노아의 아내 어떤 그런 내용들을 삼손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의 상황이 마노아의 아내 때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되었고 블레셋의 핍박을 받고 있었고 지금 한나가 지금 부르짖는 이때도 블레셋과 대치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한나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에 의해서 한나가 기도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나사르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사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이 나사르 사람은 그 성경에 보니까 민수기 6장에 그 나사르 서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와 있고 에가서 4장 7절 아모스 2장에도 2장 11절에도 좀 설명이 좀 나옵니다. 이 나사르라는 나사르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사르는 그뜻 자체가 이제 분리, 구별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사르라는 뜻이. 죄송합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보니까 나사르인을 설명하는 그 내용을 민수기 6장 2절에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죄송합니다.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고 자기를 구별하여 주께 드리거든. 여기 보니까 나사르 서원, 나사르 사람이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이 나사르인이 되고 나사르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볼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누구나 다 나사르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만 되는 거 아닙니다. 여자도 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사르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삼손, 뭐 사무엘, 침례인 요한만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남자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도 나사르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남자와 여자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이 할수 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주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르인은 이제 서원을 하면 이제 8일 정도 또한달 아니면 평생 나사르인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나사르인으로 살다가 이제 그 나사르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이 끝났을 때, 이제 서원이 끝났을 때 당사자가 여러 가지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가지고 와서 머리를 자르고 또 태운 다음에 예물을 가져와서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민수기 6장 이제 뒷부분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사르 사람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민수기 6장에 보니까요. 6장 3절에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주나 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제가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입니다. 포도 시즌이 끝날 때쯤에 냉장 포도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나올 때까지 계속 사다가 마지막에는 끊어질 것 같으면은 한두 박스 사놓고 냉장고에 대놓고 나도 먹는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좋은 거를 왜못 먹게 할까? 아마 여기 포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나사르인이 되려면 저는 못 아마 나사르인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나사르인으로서의 서원을 함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뭐 일주일 뭐한 7, 8일 또는 한달 이렇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게다 금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포도 열매, 뭐 포도즙, 포도에서 나오는 뭐 모든 열매들, 뭐 껍질부터 해갖고 건포도, 그리고 포도즙,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금해져 있습니다. 이제 왜 나사르인이 되면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가? 이걸 좀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이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서원하여서 자기를 나사로인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가 이렇게 이 설명한 내용들을 보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분 공감이 가는데 이 포도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9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과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인으로서의 어떤 서원을 할때 포도를 금하신 것은 이것이 이제 내가 나사로인으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들,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얻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술 같은 것도 그렇죠. 술도, 이술 먹으면 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술에 취하면 세상에 취하고 술에 취해 사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금하시고 오직 이제 이 술 취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함과 이 성령의 취함이 성령 안에 이제 취한다 그래야 되나요? 성령님께 우리가 내어주는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사는 삶 이것이 이제 이 필요함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술이나 이런 것들 금하게 하시는 거 또 여기 이제 식초나 독주나 이런 것들을 금하게 하신 것은 이제 이것이 어떤 그 고난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나사르인으로 서원할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그 식초 같은 거 먹으면 고통이 잠시 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런 육신적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오직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하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육신적으로 사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구별돼서 살 때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나사렛의 서원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6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기를 구별하기 위하여 서원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부분은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을 머리 자르면 안 되죠. 머리카락. 다 죽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똑같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여러 그 성경을 공부하신 분들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이제 왜 나사로인의 서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했을까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저는 이렇게 딱 공감이 가는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외적인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적인 구분이라는 거죠.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단순히 내가 머리를 기르는 것과 나사로인으로서의 머리를 기르는 것은 분명히 달랐을 거예요. 저도 이제 이것까지는 다 공부를 안 해봤지만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나사로인이라는 거는 나사로인의 어떤 그 서원을 하는 동안은 머리를 계속 길게 해야 되지만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머리를 나사로인으로 서원했다 그러면 한 달 이후에는 자르면 되거든요. 그 머리가 항상 지렁지렁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사로인이라고 해서 항상 지렁지렁한 것이 아니에요. 뭐 한 저만큼 되는데도 제가 머리 딱 깎고 나서 다시 머리 길러보면은 뭐 제가 좀 더 길면 그게 나사로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외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나사로인으로서의 어떤 머리의 어떤 형태, 구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나중에 우리 또더 우리 황호철 형제님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나사로인의 어떤 그이 머리를 기르는 이 부분은 어떤 외적인 부분, 외적인 구분, 구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지금 이 하나님께 지금 구별돼서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표식으로서의 외적인 구분인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머리에 이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은 나사로인이야 이렇게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외적인 표식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머리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에게도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뭐 함부로 먹을 거 갖다 줄 때도 포도즙 함부로 주면 안 되고 시체도 나사로인이 되면은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자기가 모르는 중에 시체를 이렇게 만지거나 이러면은 그거 다 부정하게 돼 갖고 다 머리 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이 나사로인에서 어떤 서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표식이 바로 머리 로서 어떤 표식을 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구분하는 것이죠. 또 민수기서 이제 6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나사로인의 표식이 뭐냐 나사로인의 특징은 자신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는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며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여기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라. 죽은 사람을 만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 심지어 자신의 가족이 죽어도 그 가족들로 인해서 자기를 부정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나사라인으로 서원하는 동안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시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죄의 부산물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금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르인으로서 우리가 서원할 때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나사르인의 머리 위에 하나님 권위를 두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사람이 위에 머무는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사르인으로서 서원하는 동안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함부로 자기 몸을 더럽히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나사르인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나사르인에 대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실 때 그 근본적인 나사르인의 원리는 뭐냐? 6장 2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주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나사르인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함 가운데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 거룩함을 위한 분리, 또 이것이 또 지켜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이 나사르인을 통해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사르인이 이러한 거룩한 그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을 더럽힐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르인이 자신의 이 나사르에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삶을 살 때 민수기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르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때 좀 조금 더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을 보면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이 태어날 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이제 앞으로 너에게 이제 이러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아이로서 이렇게 키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사기서 13장 이제 3절부터 이제 5절 내용을 보면 특히 이제 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3절, 4절, 5절을 보면요. 사사기서 13장 5절에는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모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건 이제 나사르인에 대한 서원과 같은 거죠.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인이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나사르인이 이렇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3절에도 보니까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이르되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주의하여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지니. 여기 보니까 태어나는 아이가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나사렛으로서의 소원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수태했을 때부터 이미 어머니조차 포도즙을 먹으면 안 된다. 포도에서 나오는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르 사람은 그 성경을 보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나사르 사람을 수태한 사람까지도 철저하게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사르 사람에 대한 그 기준이 얼마나 엄격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를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볼 때 아마 한나도 사무엘 임신했을 때 포도즙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사르 사람의 의미를 살펴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분리라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그 의미가 단순히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피하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것에 근처도 아직 가지 않는 그런 철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분리되어야 되고 부정한 것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분리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나사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사르 사무엘을 사무엘이 이러한 사람으로 살았고 또 한나가 이런 사람으로 드리길 원했던 것이죠. 이 나사르 사람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산 사무엘을 이제 통해서 볼 때, 그러면 이 영적으로 그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나사르인, 이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르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르인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사르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거룩히 구별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사르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 나사르인이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나사르인인 거예요. 나사르인인데 우리가 나사르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어떤 나사르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나사르인을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나사르인의 거룩함의 그 요구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 나사르인에 대해서 좀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나사르인이 되느냐. 성경을 보니까 나사르인이 되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나사르인은 성경에서 서원을 통해서 나사르인이 된다 그랬어요. 서원을 통해서.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어로 보면 VOW인가요? 바우.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서원이란 약속하고 다짐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서 처음에 이 바우라는 뜻을 그 처음 사용된 용례를 보면, 야곱이 아마 이제 하나님께 라반에게 갈 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약속을 하죠. 그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 갔다가 올 때까지 지켜주시면 제가 십일조 드리겠습니다. 이때 그 서원이 바우예요. 근데 이 서원의 이 원 뜻을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서원의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이게 서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나사렛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를 나사렛인이 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한나가 이 하나님께 아들 주면 드릴게요. 서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통해서 나사렛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누아엘에게 약속한 거예요. 네, 좀 서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원이라는 근본적인 게 약속이라는 뜻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떤 약속하신 거냐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서원하셨고 우리를 나사라인으로 들이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나사렛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나사렛인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을 불평 없이 나사렛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제 그 나사렛인이 되면은 거룩히 구별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히 구별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게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거룩히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서원하잖아요.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가 잘 못 지킬 때 많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더 풍성한 삶인 것이에요. 좀 내용이 좀 많이 복잡했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도 않고 또 거룩할 수도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히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이러한 원함이 있음에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이러한 삶으로서 이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